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말씀의 만나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6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무엇이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게 했는가? 그것이 15절에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로 말미암아는 그러므로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너희 믿음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믿음은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을 말하는데 이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 즉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또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가 올바로 세워진 것을 뜻합니다. 또한 에베소 성도들의 사랑을 말하죠. 이것은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지금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미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 많은 제자를 두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미 이 에베소 성도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사랑을 목격했죠. 그런데 에베소서를 쓰는 시점에 에베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여전히 그들은 믿음이 있었고 또 그들의 사랑은 굳건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인 믿음도 좋았고 성도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인 사랑도 계속해서 실천하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끊이지 않는 감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목회자는 이 복음을 심거나 혹은 물을 주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복음에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사랑을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보면 이 목회자의 보람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끊이지 않는 감사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들 중에 목양을 해본 CES 멘토나 또 순장이라면 CES나 순예배를 통해서 양육한 이 멘티나 순원의 믿음과 사랑이 견실해 갈 때 보람이 크고 감사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양육자라면 이런 보람을 계속해서 느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양육 받아야 될 사람이거나 성도라면 양육자나 목회자에게 이런 보람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도록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이 후반부 말씀을 볼 때 이 영은 그전 성경 개역 한글에서는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들은 전적으로 부패해 있고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셔야지만 또 나타내 주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한자로 열 개자 또 보일 시자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열어 보여주신다는 뜻이고 영어로는 revelation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실 때 즉 계시의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지혜 그러면 우리는 솔로몬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열왕기상 3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뒤에 보면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은사로 주시죠. 그러고 나서 어려운 재판을 맡게 됩니다. 두 창기가 찾아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이 재판이 힘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재판이 공개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잘 판결하나 하나님 앞에 지혜 받았다는데 얼마나 잘하나 보자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니만큼 아무래도 긴장이 되고 떨리는 상황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힘든 이유는 이 사건은 목격자가 없는 사건이에요. 당시에는 DNA로 검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 두 사람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어려운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떤 판결을 내리죠? 그냥 그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반씩반씩 줘라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때 이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가 갈립니다. 이 가짜 엄마는 공정합니다. 그래야 내 아이도 안 되고 네 아이도 안 되니까 그게 공정하지 라고 하면서 솔로몬의 결정을 환영하죠. 반면에 진짜 엄마는 애를 반으로 가르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죽는 거잖아요. 자기가 아이를 키우지 못한다고 해도 오히려 다른 아이를 죽였다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어 감옥에 갈지언정 자기 아이를 살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 여자에게 아이를 주라고 하면서 소송을 취하한 거죠. 그때 솔로몬은 진짜 엄마를 가려냅니다. 이 바로 솔로몬은 극단의 상황에서는 이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엄마의 본능이 나온다. 즉 엄마의 마음속에 있는 불을 보는 지혜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에게는 이 지혜라는 것은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시고 마음속에 있는 불을 보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시고 또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상반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지식도 물론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금생과 내생에 있어서 두루 유익이 있으며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을 얻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추상적인 지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이해한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고 완전하고 또한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로 알았고 믿었으며 또 사랑을 실천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안주해서는 안 되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은 또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또 우리 새로운 교회의 스피릿이기도 하죠. 같은 것도 다르게 계속해서 새롭게 하기를 추구하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서 마치 정말 친한 친구처럼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아는 수준으로 신앙이 자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워렌 위얼스비 목사님은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고 또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을 성화라고 했고요. 하나님을 완전하게 아는 것, 그것을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영화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서 영화에 이르기까지 더욱 예수님 닮은 인격이 나타나는 성화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18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말씀이 나와요. 마음은 성경에서 인격의 센터를 말합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내적인 자아가 머무는 곳을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의 눈이란 지성적인 이해를 넘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마음의 눈이라는 것이죠. 이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는 전제 속에서 바울은 세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첫째와 둘째가 18절에 나오는데 우리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구원받은 자녀로 부르시고 그들을 선택하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장례식에 가보면 알죠. 늦게라도 혹은 병상에서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자신의 입으로 천국 가고 싶다라는 것을 고백한 그러한 분은 가족들이 극한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습니다. 마치 고인이 되신 분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주무시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무시는 분을 보고서 울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마치 잠드는 것과 같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고인을 다시 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부르심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천국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로운 모습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기업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믿는 자들이 받을 유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은 완전히 지불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와 이 소위 말해서 동기화되는 것이죠. 요즘엔 휴대폰을 옮기는 과정을 이제 동기화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이 의가 전가됐다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존 폰이 갖고 있던 뭐 전화번호라든지 통화 기록이라든지 앱이라든지 모든 기록들을 새 폰을 갖다 놓고 동기화를 누르면 여기 있는 폰의 모든 내용이 새 폰에 옮겨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동기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동기화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는 유업의 풍성함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9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9절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네 가지 동요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힘, 강력, 역사, 능력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도 power, working, mighty, strength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은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에요. 기업은 믿음의 여정의 끝에서 얻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그것은 시작과 끝 사이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누려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능력은 영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살아가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힘의 강력,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이 능력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다이나믹하고 생동감 있고 즐겁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국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고아들이 넘쳐났죠. 그 빈민가에 고아들이 많을 때 이 고아 사역을 통해서 유명해진 목사님이 있습니다. JB 필립스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고아 사역을 하면서 거기서 했던 일들을 가지고 쓴 책 때문에 유명해진 분입니다. 그분의 책 제목이 뭐냐면 Your God is too small입니다. 직역하면 너의 하나님이 너무 작다는 거죠. 이 책이 2007년에 한국에도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필립스 목사님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작다 보니까 작다. 이렇게 고아원들이 고아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고아들이 느끼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나 한정된 하나님이고 너무나 작은 하나님을 그들이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아들에게 뭐를 가르쳤느냐? 바로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들을 이기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명문학교 출신보다도 더 많은 인재들이 영국 곳곳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수백 명의 영국을 이끄는 인재들이 쏟아져 나온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이 조사해 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고아원 출신의 사람들이 이렇게 인재가 되었는가? 그랬더니 이 목사님의 메시지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붙들라는 메시지를 붙잡은 이들이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러나 이런 말보다는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자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우리도 모르게 선물에 집착하게 되죠.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선물에 집착하다 보면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집착하다가 당대로 끝났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시고 그 다윗의 언약이 영원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보다는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으로 지혜로운 통찰력과 계시된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죠.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은 믿을 때 받았고 천국 갈 때까지 유효합니다. 기업의 풍성함은 이 천국에서 누릴 영광스러운 축복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작은 분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유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마음속에 불을 볼 수 있는 해안을 열어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에서 하늘의 지혜를 갖고 분별하고 판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늘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천국에서 받아 누릴 기업의 풍성함을 보며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